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깊은 뜻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이 말씀의 깊고 비밀한 뜻들을 깨달아 알고자 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히 받아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2장 말씀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라는 한마디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기존에 믿고 있던 신을 바꾸거나 종교를 바꾸는 일을 넘어서서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던 인생관과 가치관을 다 내려놓아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다시 말해서 인생관과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일은 믿고 난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미룰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선은 인간이 얼마나 못 믿을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나를 내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된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이 일은 인간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주체가 자기고 또 부인해야 될 대상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나라고는 존재에 대한 올바른 객관적 이해와 인식이 없는 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언급한 다음 계속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는 일을 잠시 보류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릅니다. 외적인 상황,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함에도 어떤 사람은 삶이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끼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참 아름답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 듣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은 너무 도에 지나친 말이 아닌가 라는 느낌을 넘어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한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느냐. 오늘같이 이 좋은 날 바깥에 나가보세요. 하늘은 푸르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가 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는 상태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말한 이유는 인류가 처한 객관적 상태에 대한 인식 없이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 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절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3장 21절로 곧바로 가지 않고 인생들이 처한 상태를 설명하는 일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집과 건물을 짓기도 하고 정원을 조성하기도 하고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기도 해서 없던 호수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이 있었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큰 산을 쌓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를 만든 적이 없고요. 해와 달을 만든 적이 없어요. 흙은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흙 안에 생명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신 정원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건설 공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런 일들은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소꿉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다라고 싶은 건물도 좀 지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와 불경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법을 계속 짓밟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집과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모든 음식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한옷 빠듬없이 다 준비해 놓은 다음 손님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 살도록 하는데 이 손님이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말을 전혀 들어먹지 않고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고 보시다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라고 나가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한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마지막 날 만드셨는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다 구비해 놓고 난 다음에 인간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1층에 소예배실을 기도학교로 꾸며 놓았는데 거기에 교실, 책상도 있고 걸상도 있고 게시판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구비해 놓죠?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해와 달과 별들을 운행하십니까? 그것은 최적의 환경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분을 드높이고 그분께서 정해놓으신 법과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부름받았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자라나서 마치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사람이 된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종교로 사람들을 순화시키고 혹은 정치가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해도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요양원에 가보십시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웃고 지내는 것은 마치 가시나무가 타면서 딱딱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불이 내려오거나 벼락이 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육이 내어 버려두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 심지어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한 종족대로 살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를 단지 드러난 죄로만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선하고 마땅히 거룩하다라고 학생들한테는 가르치면서 더럽고 추악한 것을 내 마음은 욕망하잖아요. 그걸 갖기를 바라잖아요. 바로 그런 이율 배반적인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참 전적으로 더럽고 추악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이 아닌 동성을 사랑하고 동성과 성행위를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버려두실 때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나타나는 그런 죄의 목록만이 아니라 특별히 왜 동성애 죄를 앞에서 다루었느냐라고 할 때 질서가 전도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넘었을 때 인간의 본성이 어느 정도까지 이상한 방향으로 치를 지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죄들을 앞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 산출해낸 것은 아름답기는커녕 추악합니다. 더럽습니다. 미투 운동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술을 말하고 문화를 말하고 인문학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니까 아, 목사님은 우리보다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저 역시도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 당장 불을 내려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손찌검도 당하셨죠. 그들을 제압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처럼 무지몽매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참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잘못 해석해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라는 시편 50편 21절 말씀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했는데 그 죄악들이 1장 29절부터 31절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죄들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수근수근하는 자 등등의 죄들입니다. 이 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공경하며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내어버려 두실 때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에 오염되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죄의 증상들입니다. 각종 죄들, 이런 죄들을 짓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애써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음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적 양심이 있으니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들 하지요. 영화를 보셔도 그렇지요. 너는 죄값을 반드시 지를 거야.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너를 혼내줄 거라는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은 인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갚아야 된다,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다가도 가끔 제정신이 들면 나는 죽일 놈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기도 합니다. 사울처럼 악신에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는 호의를 받게 된 사울이 때로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뉘우쳐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합니다. 나아가 자신만 악을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 그렇게 오히려 자위하고 혹은 악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기를 정당화하는 일은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사회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불법이라고 여겼던 어떤 일이 어느 날 합법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타락한 인생들은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집단적으로 악을 합리화합니다. 국가기관이 법제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악행을 합법화합니다.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정부에서,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일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아, 그거는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질서가 전도된, 그래서 합법화라고 하는 과정만 거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역과 관계에서도 할 말이 참 많지만 덕스럽지 않아 제가 말을 자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전체적으로 덕을 끼치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경우들 참 많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처럼 전체적인 공적인 질서가 전도된 상황 안에서 삶을 살다 보니 거기에 익숙하게 길들여져서 사회에서 그 다음에 세상에 내놓으라는 선생이 맞다 그러면 그냥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생들이 이처럼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은 물론 죄를 지으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고무하고 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죄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적극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어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짓고 마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적극성, 반복성, 지속성,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범하고 한 번 어떤 일을 하면 계속하게 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두세 번 하면 서너 번, 대여섯 번 하는 것은 그것은 시간만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처한 상태가 이러하다면 남은 방법,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죄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기 마음을 억누르는 도덕적 자책감을 억누르고 소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 다 그렇게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어떤 일을 자신이 사실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혹은 자기 의지로 죄를 범해놓고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도 모두 다 이런 심리가 작용한 탓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범죄로부터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 있습니까? 정도의 차원에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걸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죄 하나만 범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들이 이런 상황으로 더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맹렬하게 진노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깨달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주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논증해 가기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악행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악을 행하는 자를 나쁜 놈, 너 죄 짓지 라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너희들도 다 죄인이라 말씀했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게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나는, 우리는 저들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는 너희들도 죄인이라고 2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인데 이성적으로 복음이 설득되지 아니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 실상이 다 드러나서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하면 사업을 하고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열심으로는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겠다. 뭐 무슨 말 하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교과서를 몇 번 들춰보고 도대체 저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래 그냥 그 정도라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 대충 들춰보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을 정말로 치열하게 제대로 읽으시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오늘 본문을 왜 말하려고 하는가? 이때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거저시는 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의를 더딥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뼛속까지 우리는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래도 저 추악한 연쇄살인범들, 요즘에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나는 기사의 주인공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보통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만큼은, 우리 가정만큼은 저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들 착각하면 안 된다. 1장에서 쭉 말했던 이 내용들, 이 범주 안에 너는 혹시 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착각이야. 그렇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써나가다가 갑자기 대화하듯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것이고 2장 17절 이하에도 나타나고 있고 3장 1절 이하에도 나타나고 있고 9장 19절, 11장 17절 등등 이처럼 갑자기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마치 대화하듯이 자신의 논리를 펼쳐갑니다. 이처럼 가상의 상대자나 가상의 반론 혹은 가상의 거짓된 결론을 향해서 마치 직접 말하는 듯한 이 대화처를 가리켜 디아트리베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자신의 논증을 구사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수단을 왜 사용했는가 하면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인데 이런 문체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잘못을 인식시키고 그가 배우고 있는 내용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제시된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서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1장과는 나는 대조된다. 1장 18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과는 나는 대조된다.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의의 규범이나 율법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무시하고 짓밟고 타락하고 악한 성품대로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2장에서 언급되는 사람은 이처럼 죄 짓는 것을 조장하고 고무했던 사람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악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은 죄라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이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 전환되는 내용은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말하는 여기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고,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하는 사람, 나는 당신들과는 종이 달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16절에도 율법이 있는 경우와 율법이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죠?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 율법이 없는 이방인, 이들을 가리키는 경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16절은 이방인과 유대인 전부를 염두에 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단수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 즉 나는 당신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 전체를 단수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 개인을 딱 지목한 거죠. 누구라도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라고 하는 이 구별의식,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지금 논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과 2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 유대인들을 잇는 경첩과도 같은, 그래서 2장 1절과 2장 16절이 앞에 있는 이방인, 그 다음에 2장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들을 함께 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한 손을요 자기에게 돌리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연산교회는 개혁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렇죠? 개혁교회를 지향한다는 말은 무슨 특별한 이상한 종류의 교회를 지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보편적인 공교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개혁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가장 문제시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익숙하게 길들여진 삶의 방식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지 아니하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타락한 공동체가 되고 만다는 그 사실을 항상 의식하면서 항상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교회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사실은 일반적인 교회가 범하는 실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겸손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신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2장 1절에 저촉되는 사람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상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뚜렷하게 이것은 분명히 악이다 선이다라고 판단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신조차도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도 만나고 이방인도 만나고 철학가도 만나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세요. 사람들을 만나면요. 다 선생노릇합니다. 일반적으로 만나면 배우겠다라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화를 할 때 자기가 주도하려고 해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배워야 된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뚜렷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악은 악하다, 선은 선하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수치심이나 죄의식도 없이 이것은 옳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하다고 정죄한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악하다라고 말한다는 말은 모종의 기준이 있어서 악하다고 말하는 거죠. 아무 기준도 없는데 그냥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 그 다음에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도 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 그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칭찬받을 만한 인격을 소유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얼핏 보면 말이죠. 1장에서 언급된 사람과는 무관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진리를 모르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려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언급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옳은 것을 알고 인정하고 옳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합니다. 1장 32절의 사람들은 그것이 나쁜 줄을 알고도 자기도 그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 한다 그랬죠. 그런데 2장 1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옳다 하지 않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고 나무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야, 저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만난 그 고상한 인기를 갖고 있는 그분보다 훨씬 더 착한 것 같아. 어떤 싸움도 싸우려고 하지 않아. 그냥 자기가 손해보려고 해.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1장에서 말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무지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의로 반역하는 그런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는 이런 모습은 그리고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이런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범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이 일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이 성경의 주장에 반기를 들어요. 왜냐하니까 뭐 의인 누구예요? 김수현 씨입니까? 의사자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수십 조씩 예?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뭐 그죠?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 뭐 1, 2억 이게 이거는 말도 아니고 그죠? 어마어마한 돈들을 희사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힘든데도 다른 사람 도와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울이 그들 향해서 너희도 변명할 수 없다. 너희도 외유가 아니다. 너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금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를 죄로 악을 악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 같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해서 악을 악하다 그러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데 왜 그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셈이 되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악하다고 정죄하는 그 짓을 정죄하는 그 당사자가 하고 있다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 악하다고 정죄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행하는 악행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하다고 행하는 그 사람이 그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심각한 죄를 매섭게 꾸짖고 야단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죄에 걸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목회자들 중에도 말이죠. 불륜죄에 빠진 경우들이 없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매섭게 말하는지 와, 정말 거룩한 분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데 때로 다는 아니지만 정작 그 사람이 그 죄에 걸려있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같은 일은 1장에서 살펴봤던 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순리를 영리로 쓰는 사람들 그리고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모든 죄를 짓는 이 모든 죄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이런 죄들을 악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 사람이 그 동일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선생들도 어떤 자리에 늘 처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아니고 너는 그 죄를 범했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당신이나 나나 다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아니야. 그것은 옳고 바르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고 그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힘쓰는 사람도 전적인 부패와 타락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아니 1장에서 언급된 이들과 구별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도와 모양은 달라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라고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같은 짓을, 그 같은 일을 정죄하는 그 사람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남보다 높은 가치, 남보다 높은 도덕, 윤리적 수준을 이루기를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왜 자신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을 똑같이 행할까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마스 보스턴의 인간 영혼의 사중 상태라는 책을 우리가 고전일기 시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죠.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지을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아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동차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전자제품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아는 것과 실제로 무엇을 하는 것은 겉모습과 현실의 대조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아는 것은 어떤 모습이죠? 겉모습이에요. 무엇을 하는 것은 우리의 속모습이죠. 우리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말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가치 있다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대로 사는 게 여러분이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죠. 누가 아는 대로 다 살아갑니까? 만약에 누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만큼은 자신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옳다고 얘기하는 말을 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원해도 왜 하고 싶은 일을 못합니까? 하고 싶은 실력과 하고 싶은 의지와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죠. 결국 그래서 그토록 싫어하면서도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어떤 힘과 세력에 매여 있기 때문인데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가리켜 죄의 세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의 세력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낮엔 달처럼 낮엔 달처럼이 아니죠.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복음성가 있죠. 왜 그렇게 처량하게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까? 왜 그렇게 노래 불러요? 할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되죠. 왜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왜 이렇게 한탄하면서 노래를 부릅니까?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비록 무엇이 옳고 바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떤 의나 어떤 손도 실제로 나에게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라는 그 굳은 마음을 이 말씀으로 지금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밀리지 않겠습니다. 딱 붙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무장해제 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이 껍데기를 벗는 시간이에요. 나는 아니다. 나는 당신과 다르다. 우리 교회는 달라.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린다? 그것은 실제로 옷 벗지 않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옷 벗지 않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목욕이 됩니까? 안 돼요. 이러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단지 모년 모월 모시에 제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런 악을 범했습니다. 그런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언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죄인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그 말은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본래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범한 거예요. 보통 그렇게 변명하죠. 그죠?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고 뭐 사실은 이렇고 왜 둘러댑니까? 저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싶은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는 그저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저런 잘못도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저는 죄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나는 무지해서 무엇이 바른지 그런지도 모르고 의롭고 거룩한 것을 좋아하기보다 오히려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기보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자입니다. 내 영혼, 내 마음에 그 어떤 부분도 선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 고백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다가 누구 미워했고 이런저런 짓을 했고 뭐 그런 정도로 내가 죄를 범한 그 사실만 나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에서 떠나는 순간 그런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자신이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해야 교만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 교만은, 교만의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된 모습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성화예요. 이런 의식 없이 무슨 교회가 행하는 프로젝트에 동원이 되고 행사를 행해내면 자기가 막 상당히 성화된 것처럼 그렇게 착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교회는 의도치 않게 이런 참된 복음적 겸손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에 수송을 들게 되는 거예요. 대개 저희 교회에 오면 좀 심심하다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생활하시다가 심심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뭔가 내가 행해야 될 것 같은데 나를 좀 불러주고 어떤 일에 막 투여가 되고 막 어떤 일을 해서 자아실현도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교회는 그런 일을 할 게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으로 일상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가정주부 노릇 잘하시고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성실과 정직으로 그 일을 행하고 기업인은 기업인답게 이익을 많이 내면 N분의 1로 다 나눠주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지 뭐 이런저런 뭐 프로젝트 만들어서 막 일을 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너희들도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다음에 3장 10절로 가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라고 선언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3장 21절에 와서야 비로소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했던 그 의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의를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통 그냥 솔깃하게 복음을 제시해서 뭐 전도 폭발 훈련도 뭐 그 범주에서는 조금 떠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개 보면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여튼 뭐 믿으면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믿었더니 병고침을 받았고 교회 나갔더니 삶도 많고 사일 삶도 있고 사업 파트너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막 말해서 믿도록 하는 이런 방식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제시 방식이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한테 주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중생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씀했어요? 그 정도 하면 되었다. 부자 청년 어릴 때부터 다 시켰습니다. 야 훌륭하다. 그냥 바로 입교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말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로 하여금 율법 앞에 서게 만들어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인류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심판하시는가? 제 마음의 의지는 그렇지 않았고 제 마음의 소원은 그렇지 않았고 그러면 아 너의 의지는 그렇지 않았구나. 봐주시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실력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아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봐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절이 그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도 같은 일을 행한다 그랬고 2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고 그랬고 또 3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고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신다 그랬지 제 의도는 제 의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면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적극적 순종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를 이루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화되어져야 되죠. 그죠? 성화되어져야 되지만 성화를 근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잘 보시면요. 정하신 자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자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바로 가버려요. 희한하게 성화가 빠져 있어요. 이상하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고 아무리 말해도 대학에서 가르쳐도 줄 서라 질서대를 질서를 지켜라는 유치원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원칙도 못 지키는 우리라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같은 일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심판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바로 이 그날은 최종적 심판입니다. 그날이 남아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여전히 있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섬김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자신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향유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 회개요 돌이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욕심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 응답받았다 그래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했던 바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짧은 말씀 가운데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과 잘 연결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구역 모여서 나누면서 그래도 나는 다르고 적어도 우리 가정은 저 가정과는 달라. 적어도 우리 교회는, 적어도 우리 한국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적어도 본문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되고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제3세계 국가, 뭐 온갖 악을 행한 사람들 다르지 않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좀 나은 것처럼 나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큰 죄를 안 지었고 상당히 잘 살아왔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일을 내세우면서 혹은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면서 혹은 어떤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 노출되어 있어서 정말 냉철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일을 내세워서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가리는 그런 무화과 잎으로 삼으셔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죽옷, 그 피옷을 입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나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는 길 이외에 구원 얻을 다른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참으로 올바로 깨달아 알지 아니하면 참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명제를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한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쌓아놓은 기준이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으로 역사하는 복음의 말씀 안에서 무장해제되지 않는 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복음 안에서 참으로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진정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일에는 열심을 내고 예배 자리로 나오긴 하지만 이 참된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자도 있다면 주께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의 견고한 마음의 성을 허물어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두 손 들고 주님 옆에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